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새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역대상 21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1976년 미국에서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을 창설하고 그 사역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새삼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정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93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 이름은 찰스 콜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그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으로서 1969년부터 4년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지낸 미국 정계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그는 닉슨 대통령의 불법 도청 선거 개입 사건,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신앙심이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안에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동료 죄수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교도소 선교회가 되었고 또그 사역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역대기 기록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다윗의 실수를 기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더 힘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다윗 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삭제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이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그 사건, 또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그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역대기 21장을 보시면 예외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화자찬하려는 허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또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요.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충분한 값을 주고 구입을 해서 바로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제사를 거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 기록이 바로 여기 역대상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궁금합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다른 모든 다윗의 실수들은 생략했으면서도 바로 여기 이 인구조사를 했다, 다윗이 실수했다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건, 이것은 이례적으로 여기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 답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비로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다윗이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던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예?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례적으로 여기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실수와 회개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실수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수를 엄중하게 책망하셨지만 그가 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장소, 곧 성전이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자리, 그 순간을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싹트는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전을 건축한 인물,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곧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실수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장소 위에다 자신의 죄악을 가장 깊이 절감하게 만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건, 바로 그 자리,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리는 비전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그 베들레헴은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했던 자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의 빈 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고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극렬한 바리새인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몇배더 고생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도로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처한 어두운 사건, 불행한 장소, 또는 그와 관련된 인간관계, 또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아픈 상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삶의 가장 굴곡진 부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게 되는 밑거름, 밑받침이 될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이 안에서 예,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 대하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두운 일도 생깁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감스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안에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둡고 힘든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오히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밑에 기도 음악 버튼 누르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